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7장은 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과 축복들이 담겨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또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다윗 지방과 그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축복들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고 축복하셨던 그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법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전 안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그저 저 휘장 뒤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순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님이 아내를 따라서 순모임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다가 이 형제님에게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형제님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순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아, 저도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언제 기도해 보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니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신에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할 때는 어떠십니까?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녀들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삶에 별 어려움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간절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사모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아, 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를 삶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그 물을 서서히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구리는 편안하게 수영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삼켜버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편안함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 편안함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죽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들도 다 해결이 되었고요. 이제는 그 삶에 별 문제가 없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세상적인 편안함 가운데서 그 편안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다윗 언약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세상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랑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주신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예배당에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신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 난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줄 알았네. 여러분, 이 집사님의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어쩌면 이 집사님도 정말 이 초신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무뎌지게 되고 결국은 더 이상 십자가의 사랑,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감사하지도,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요, 방에서 문을 닫고 막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사모님이 아, 이상하게 여겨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서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질 않는다고.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안할 때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도, 평안할 때도 상관없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편안함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셨을 때 더더욱 그 평안함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족한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만족해야 할 때 만족할 수 있고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설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뒤에 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백향목궁이 너무 작은 것 같다. 좀 더 내 백향목궁을 크게 지어야겠다. 아니, 백향목으로만 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내 궁궐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족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그 욕심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욕심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부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내가 돈을 충분히 가졌을 때까지 돈을 벌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언제가 돈을 충분히 가졌을 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달러라도 더 많이 가질 때, 1달러라도 더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질 때, 그때가 비로소 내가 충만히 가질 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1달러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끝이 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1달러를 가지면 또 1달러를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끊임없이 그 욕심이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다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집이 보이고 차가 보이고 점점 더 좋은 집, 점점 더 좋은 차, 아니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래도 조금 더 갖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자족하지 않고요, 그 욕심대로 살아갔으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그런 궁궐들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가 좋은 차입니까? 좋은 차는 그저 빨리 달려가기만 하는 차를 좋은 차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빨리 달려가는 것도 좋은 차지만 멈춰서야 할 때,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잘 멈춰설 수 있는 차가 좋은 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달리기는 너무나 잘 달리는데 그 자동차가 멈춰서지를 못한다면 그 차는 좋은 차가 아니라 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은 사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멈출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만 할 때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멈추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벗개를, 성전을 만들어서 그 벗개를 갖다 놓고 싶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 그거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벗개를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일, 솔로몬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성전 짓는 일을 멈추게 하라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지시하시고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성전을 짓는 일을 그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축복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요, 일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일치하면 별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해야 할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 되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예전에 탈복이라는 영상으로 많이 알려졌던 최춘선 목사님의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영상 마지막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명은 각자 각자요. 여러분,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각자 각자가, 각 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에서는요, 공격수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격수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공격만 하면, 골키퍼도 없고 수비수도 없다면 그 경기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구 경기는 어떻습니까?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투수만 있다면 과연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어떻습니까? 각자 각자 다른 악기가 다 있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각자의 다름을 가지고 협력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감당해야 할 각기 다른 역할, 각기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다름으로 인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합력할 때 놀라운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한 팀을 이루고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한 연주를 이루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맡은 일이 좀 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맡은 일이 아예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중요한 사명과 덜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사명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삐졌다라고, 저 사람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내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내 욕망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내 욕심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내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삐지지 않았습니다. 낙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오히려 그 꿈을 이루어갈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들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기 앉아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요, 거주하다, 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18절부터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18절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고 높은 것을 알았고,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긴 했지만 그 삶을 돌아보니까 결국은 그 어려움조차도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절하심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거절하심을 통해서 내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더 큰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 나의 거절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절하심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 성전 짓는 것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을 지으려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대하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으려던 그 성전은 받지 않으셨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던 그 마음은 너무나 좋고 귀하고 내가 그 마음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다윗은 한 일이 없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설계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더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그 자손들에게까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받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력을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력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자격증들을 자랑합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거든요. 좀 더 나은 스펙, 좀 더 화려한 스펙,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속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도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먼저 내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자녀손들을 대대손손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보통 복을 주사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고요, 가게에 가도 이 말씀이 걸려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사라는 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복을 주사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사라는 말 앞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종의 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나는 종이다 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18절부터 시작되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서 열 번이 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다윗은 종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납니까? 우리가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처음에는 뒤주디에, 왕이 된다 그랬을 때 뒤주디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순종하는 대신에 점점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또 하십니다. 주인의 농사를요, 대신해서 지어주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주인이 일꾼들을 몇 명 보냅니다. 추수한 것들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들 갖고 오라고 보낸 인부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존경하겠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죠. 그 어리석은 사악한 농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이 와서 다 심판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이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때문에, 상속자가 죽으면 자신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인지 자신이 종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해야 할 일,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 선을 넘어서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은 예수님 17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먼저 명령받은 것들을 다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항상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혹시 내 삶의 주인은,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요, 자기가 종됨을 고백했던 다윗이요, 그가 종의 집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복이 있습니다. 그럼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청하면서 간절하게 바랬던 복은요, 종의 집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랐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그 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는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일 좋은 일입니다. 집안 잘 되고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들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온전한 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그런 복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머무시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한순간만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사모해야 할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나 하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그 은혜가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대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런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 가정들이, 그런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